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잠시라도 한번 돌아가보고 싶은 그런 시점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자양분이 되었던 그런 때가 혹 기억난다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년 동안 텔레비전에서 이제 응답하라라는 시리즈가 있었고요. 30, 40대의 감성들을 되게 막 자극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1987이라는 영화가 또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위에 아마 40, 50대 정도의 마음을 좀 먹먹하게 하는 뭐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라고 한다면 저는 1987년 대구 팔공산 여름 수양관 마지막 날 밤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과 뜨거운 열정과 또 정말 회개의 눈물과 마지막 밤에는 정말 모든 100여 명 되는 중고등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차 놀이를 하면서 정말 찬양을 밤새도록 불렀던 그날 밤에 우리가 불렀던 그 실로암의 찬양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수십 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수십 번을 불러도 정말 지치지 않고 지겹지 않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찼습니다. 결국 새벽 4시쯤에 이제 마룻바닥을 꺼뜨려가지고 주인장 장로님 막 올라오시고 뭐 부장님 결국 남겨두고 우리끼리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87년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지나고 9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한 해인데요. 이제 포항의 해병대 장교로 이제 임관을 해서 첫 유격 훈련을 갔어요. 그러니까 군장을 메고 밥을 해 먹고 또 텐트 치고 자고 걷고 하면서 3박 4일을 가가지고 아주 깊은 산골에 갔는데 그 산골에 유격 훈련장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아직 일정인데 남은 거예요. 아, 이 산에서 주일을 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침에 작전장교를 찾아갔어요. 작전장교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골까지는 목사님이 못 오셔. 그냥 부대 정비하고 쉬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 활동할 인원들만 모아주시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대통신실에서 이제 마이크로 방송을 한 거죠. 지금 현 시간부로 기독교 종교활동 인원들은 대대 지휘천막으로 집합한다. 이상 작전장교. 그러니까 구석구석에서 산골짝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한 15분 기다리니까 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중에 몇 명은 야, 이 산골에 또 초코파이 배달 왔나 싶어 온 사람도 있었어요. 네, 30명을 모아서 목사님은요 그랬더니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24살 소위 때였는데 이제 데리고 줄줄이 자로 갓 오솔길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강가로 내려갔어요. 강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 앉힌 다음에 이제 청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해병대를 제대하고 나면 신학교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던 목사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아 목사님 없이 이때 기회다 말씀을 한번 전해보자 원고도 없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 순서가 좀 있잖아요. 찬양도 좀 해야 되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앞에서 시작하고 말씀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인도 할 사람 그랬더니 군종명이 나왔어. 제가 찬양인도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 개 두 개 불렀어요. 그러더니 마지막 찬양이라고 하면서 반동 준비. 그러니까 반동은 천당에서 지옥까지 그렇게 쫙 해병대 박수 있잖아요. 이걸 쫙쫙 하는 거예요. 반동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해병대 11대 군가 실로암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실로암을 군대에서 부르는 건 알았는데 그것을 해병대 11대 군가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자대에 가서 처음 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침에 이 친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주일 아침에 다 자고 쉬고 있는데 오 주여 당신께 이게 하니까 이 산이 막 짱짱 울리는 거예요. 이게 산이 메아리 쳐가지고 막 들리니까 서로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두 번 세 번 막 불렀어요. 실로암 내게 주심을 갖게 전투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실로암이라고 쳐보시면 군인들이 실로암이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실로암의 배경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날 설교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실로암 부른 기억만 20년 지나서 제 안에 남아있습니다. 이 본문을 아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우리도 국군 장병들 부럽지 않은 그런 떼창과 칼군무의 주역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실로암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이제 대하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 9장 쓰기 전에 요한은 뭐 했을까요? 요한은 8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는 8장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쭉 통독을 하면 좋겠지만 통독이 아니라 설교 본문으로 한 장이 주어진다면 최소한 그 앞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예의다 이런 말이죠. 최소한 드라마도 갑자기 중간에 들어가면 그 앞에 전편 5분 요약은 봐야지 이제 이해가 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를 좀 이해해야지 요한을 이해할 수 있다 여겨질 만큼 요한복음은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신학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66번째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65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야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65권을 모르고 계시록만 읽으면 100%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65권을 좀 공부하고 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많이 좀 접한 다음에 계시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어떤 장면, 출애굽기 어떤 장면, 스가랴 어떤 장면, 에스겔 어떤 장면, 다니엘 어떤 장면들이 거기 녹아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그래야 계시록의 깊이를 건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도 깊어요. 일단은 뭐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8장 12절만 한번 보시죠. 그 앞장인데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은 8장 12절에 이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이해와 그 바탕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실한 독자들에게 미리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아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두웠단 말이에요.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예수님이 빛으로 창조하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여전한 어둠과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지만 소심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셨다 이 말씀이죠.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의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 그분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강력한 확신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2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강력한 확신 말이죠.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가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혈통적인 조상이고 자신들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황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7절에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 조금 노안이셨던 것 같습니다. 서른 어간으로 알고 계셨는데 50세도 넉넉 잡아 50세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님이 이 지점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58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 이게 에고 에이미의 표현이에요. 내가 있느니라. I am. 내가 있단 말이에요. 선지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뿐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저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황당한 아주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한 말 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것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 둘로 나누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을 계속하여 데리시고 길로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신다, 길을 가신다라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계속하여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꿋꿋하게, 묵묵하게, 끝까지 거침없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여기 초막을 짓자고 해도 예수님은 아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나의 길이 있다,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거죠. 지금도 걸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사람이 잘 보이는 그런 길목 어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때마다 갖다 놓고 또 때마다 데려가고 하는, 어찌 보면 그 가족의 뭐 생계 수입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최대한 불쌍한 비주얼로 하루하루 구걸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꿈에서조차도 어떤 모양도 볼 수 없고 엄마 아빠의 모습도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합니다. 2절에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맹인이 눈이 안 보이지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대놓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제자의 모습들에서 어제 저도 섬찟한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마치 못 듣는 사람이냐, 그냥 막 그 사람의 아픈 점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우리가 막 판단하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지 뭐, 이 사람 죄 아닌 부모 죄겠네, 이렇게 막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욥의 친구들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이 기가 막힌 환란 앞에서 막 같이 막 울어주고 하다가 며칠이 지나자 뭔가 너 숨긴 죄가 있지, 그러면서 막 다그치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고난이 생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직접적인 죄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 고난이란 것, 사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이 온 것인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직접적인 죄와 계속하여 연결하려고 그러면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만약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 무슨 죄 때문이에요? 어떤 귀신이 붙은 거예요? 누가 갑자기 뭐 사고가 났어. 그거 뭘 잘못한 거예요? 무슨 숨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려 하면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것은 잠언 정도에서 해결이 되는데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고 잠언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라는 그런 좀 더 어려운 고차원적인 지혜의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것은 전도서 수준, 그러니까 전도서나 욥기 수준의 그런 복잡한 고차방 정식을 직면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막상 내가 답이다라고 말한 것도 답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베레아 귀신론이란 것이 한국에 한바탕 이제 소동을 일으켰고 지금도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무속 종교 비슷한 사이비 신학의 영향들이죠. 요즘 그 본산인 교회가 지금 반 나눠져 가지고 아주 막 심각하게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교회만 욕할 게 아니라 그런 영향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받아 있단 말이죠. 우리도 자칫하면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러면서 뭐 계속 그런 얘기에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대답을 주목해 보시죠. 3절 보시면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시기보다 목적, 비전, 앞으로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은 낮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낮이다 이 말이 내가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죠. 데드라인 효과예요. 마감 효과. 예? 그래서 마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미션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많이 배웠잖아요. 예? 벼락치기 이런 거. 사실 그게 벼락치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마감이 다가올 때 우리는 최대한의 집중력과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뭐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우리가 일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예배하고 함께 사귀고 누리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마다 다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018년이 되었어요.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갔어요. 예? 또 이렇게 몇 번 더 가면은 그냥 또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에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 한 번 한 번에 집중해야 돼요. 저는 2018년이 올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전 어릴 때 2000년만 오면 좋겠다. 2000년에 나는 장가를 갈 수 있을까? 그게 어릴 때 꿈이었는데 제가 7살 때 유행한 노래가 있잖아요. 뭐 다가오는 서기 2000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뭐 내일의 꿈이 있어요 싸바 뭐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나이를 계산해보고 26살에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18년이 되었잖아요. 중년이 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강철 갔던 우리 부모님도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최선을 다하셨는데 40년 목회 최선을 다하셨는데 막판에 오니까 더 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죠. 그만큼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그런데도 아쉽다면 우리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천성 시각장애로 태어난 이 청년 앞에서 마감 효과 앞에서 예수님께서 최고도의 집중력으로 이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죠? 그냥 눈 떠 하면 뜰 텐데 왜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 알겠습니까? 손잡고 실로암 못이 어딥니까? 더듬더듬 거리면서 가서 씻고 하는 과정을 왜 허락하시죠? 몇 가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진흙을 이렇게 막 이기시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마치 처음 아담을 이렇게 빚는 것처럼 진흙으로 창조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창조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에 순종하면서 이 청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그렇게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가고 눈을 뜨고 막 눈을 떴다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침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것을 안식일에 흙을 막 이기는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그 율법 조항에 꽉 매여있는 그런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부닥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맹인 청년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써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이 떠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시력을 조금 회복한 것이 아니라 못 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극과 극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맹인이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인식이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아까 이제 제가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우리는 종종 아픔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어요. 원래 그럴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뭐 그 집안이 원래 좀 그래요. 그 부모 아니면 뭐 그 사람의 문제겠죠. 이렇게 뭔가 자꾸 판단하는 위치에 자꾸 있게 되는데 제자들이 했던 오류란 말이에요. 내가 다 파악하고 내가 다 판단해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자유일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잘 듣고 잘 보고 말은 멈추는 것이 지혜롭겠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맹인 청년에게 우리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본 사람은 없고 못 보다가 보게 된 과정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정도의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는 최고 수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나의 직접적인 경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실 38절을 보면 저 때가 언젠가 하면 이 사람이 계속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막 변호하고 막 방어하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막 이러다가 그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축출된 거예요. 그 축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인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인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요.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 자가 빠지는 것과 그 자가 있는 것과는 하늘 땅 차이에요. 그냥 사람의 아들 그러면 다 사람의 아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을 그러면 특정한 어떤 누군가를 가리킨단 말이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로 그 구원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인자는 왜 특별하냐 하면 그때 짐승의 나라들이 막 나오거든요. 여러 제국들을 짐승으로 막 비유하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며 모든 짐승의 나라를 다 정복한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맹인이었던 이 청년 예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려 절하며 worship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식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정말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에요.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최고의 경험인 것이고 사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을 뜨게 되면 거기서 땡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 빠이빠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해결했으니 빠이빠이가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나이까?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화를 내는데 사실 이 청년은 지금 예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더 기록은 없지만 이가 얼마나 더 이의 평생 동안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실로암 모세에 대한 그 간증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어쩌면 실로암 가사를 이 사람이 썼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원조 실로암 오 주여 하고 이분이 그렇게 다녔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놓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엑스트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엑스트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계속 만들어요. 일부러 안식일을 막 이래요. 바리새인들 열받게. 그래서 그들이 열받는 이유가 뭔지 그 지점이 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게 정말 열받은 일인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오히려 제자들이나 이 눈뜨게 된 이 청년과 비슷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후에는 바리새적인 경향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이런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볼 때 이건 내가 아니지 화 있을진저 쟤들이 화 있을진저 이러지 말고 바리새인들 얘기하면 혹시 나 이런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지 성경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한 그 많은 지면을 기록한 이유가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 배웠고 똑똑했고 사회 지도층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의 그 조항들과 자신들의 조직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눈에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애써 무시해버리죠.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배운 것이 아는 것이 오히려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이들이 본다고 하는 이들이 진정 못 보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친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면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 이런 인식에 딱 고착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해? 저 사람은 가짜야 라고 감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협한 자기 인식의 틀에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청년의 부모들이 그렇게 긴장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오, 제가 장성하였으니 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가 눈이 떴기 때문에 아주 상당하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는 예수의 제자냐. 그런 얘기하지 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사실은 모세가 예수님 제자잖아요. 모세가 예수님 종이거든요.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예수님이 실체인데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 다 배웠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린 더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게 진리라는 그런 오만과 방자함에 가둬져 있습니다. 더 배우려 하지 않아요. 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판단해요. 사역도 판단하고 섬김도 판단하고 관계도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설교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만 해요. 다 컸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더 클 수 있고 충분히 더 깊어질 수 있고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어요. 신앙을 더 배우고 더 잘하는 데는 이게 은퇴가 없어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네? 이게 연세가 더 들어도 든 만큼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어릴 때 암기력이 좀 좋을지 모르지만 통합력이나 융합력, 통섭력 뭐 이런 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많은 경험들을 갖추게 되면서 그것들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의 참다운 공부는 중년이 지나서 할 수 있게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공부 손 나왔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배울 게 훨씬 더 많아요. 성경은 파도파도 끝없는 그런 셈과 같아요. 계속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더 성장할 것이 있단 말이죠. 바리새적인 이런 정도의 시각과 수준에 딱 가둬져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정말 고착화되어서 화석화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이 청년처럼 눈을 뜨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계속하여 더 성장하고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 리스트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당신의 그 모습에서 나도 도전받고 나도 나의 인생의 실로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소개하고 그 목가로 이끌고 나의 소경 맹인 시절과 지금 눈뜨게 된 이런 나의 그 주님을 계속하여 간증해 왔다고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실로함을 한번 기억해 봐요. 사람마다 또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를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가 새벽을 찾아 떠나죠.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그 시선을 맞추게 될 때 예수님의 눈 안에 여명이 있고 새벽 그 해가 떠오르며 빛이 비추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하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의 나라의 군사들이 된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떠졌던 곳, 내 인생의 좌표를 발견했던 그 장소,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변화를 보여줬던 곳, 또 나를 변화시켜주신 주님을 간증할 수 있었던 그 나의 실로함이 있으십니까? 그 실로함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만나서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있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입술에 불평이 사라졌어. 예수님 만나고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으로 아웅다웅하지 않게 되었어. 예수님 만난 후에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정말 열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되었어.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니? 라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무슨 이순신 전법을 쓰면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려야 해요. 좀 부담되지만 알려야 해요. 알려야 해요. 엊그제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어떤 부장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이 십몇 년 전에 한국을 떠나시면서 떠날 때야 비로소 이제 친구들 그 회사 동료들하고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수십 명의 인원들이 있었는데 수십 명까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열 몇 명 이상은 넘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대. 그런데 서로 교회 다니는 줄 그때 다 알았대요. 그래서 그분이 막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분은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좀 알리고 알게 됐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크리스찬인 줄은 몇 년간 일하면서 아무도 기가 막히게 간첩처럼 숨긴 거예요. 무슨 고정 간첩이에요. 뭘 숨기고 있어요. 드러낼 때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좀 기대하고 또 상상해보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9절에 한번 보면, 내가 세상을,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내가 스스로 본다 하는 자들은 스스로 그 무지몽매함에 내버려 두는, 그리하여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바로 그 날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명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기간 동안, 우리 인생의 낮 기간 동안 마감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 어둠 가운데에서 이제 빛으로 나가는 거죠. 빛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계속하여 나가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둘째는 그 빛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해야 하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세상의 빛들이라 하는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수요성 예배를 소개하고 알려주고 실로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나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너의 눈도 떠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평강과 확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얘기 안 하면 누가 알아요? 예? 얘기를 하니까 타임지도 막 구독하고 약도 막 사던데 저도.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정말 확실한 복음이 있는데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 좋은 또 우리의 신앙과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를 경험하시는, 또 그렇게 선포하시고 누리시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우리 인생에 영안이 열리는 실로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 그 목가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못을, 그 실로한 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또 경험케 하고 함께 그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수요성 예배 귀한 공동체가 그런 빛들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